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9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었던 18장 내용을 보면 사울이 여지껏 어떻게 다윗에게 행동했는지가 나오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 그리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만 있었죠. 지금부터 보는 19장에 보면 좀 다시 단락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8장도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 19장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19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했던 명령, 두 번째는 요나단이 변명하는 말, 세 번째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주 간단하죠.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건 거죠. 죽여가지고 목을 베어갖고 와라. 이 명령을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한 거예요. 여지껏 보면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지참금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지금은 어떠했는가?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의 손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대상들이 독특하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을 주고 또 진실하게 다윗을 사랑했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도 다 같이 공유해주고 나눠주었고요. 또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특별히 다윗의 신하들은 한 번에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평가하고 다윗을 높게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결국 누구한테 다윗을 죽여오라고 말한 것이냐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다윗을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을 죽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배신을 하게끔 그리고 분열을 하게끔 하는 것을 획책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울이 시도하는 것은 줄 세우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내 편에 서고 누가 다윗 편에 설 거냐. 입장을 분명하게 해라.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만난 이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다윗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던 이런 방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비단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팔았나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나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누가 예수님을 팔았나요? 그러면 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같이 지내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참 물질적으로 만나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이 깊이 다치게 되는 경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또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내 곁을 떠날 때,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렵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덧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원래 모교회를 다니다가 뭐 저희 모교회는 김포공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좋은 데서 하겠다고 해서 여의도로 이사를 갔는데 신앙적인 이유도 많이 물론 있었지만 제가 정이 많다 보니 교회를 못 옮기겠는 거예요. 친구들을 못 버리고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항동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멀리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도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이 많고 사람에 약해서 나중에 어떻게 전도사 나갈 때 모교회를 떠날까? 베델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교회 사역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전도사는 거기가 정해진 자리가 아니니까 1년,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 옮겨갈 수 있을까?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하나?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제일 힘들어할 때는 언제냐면 교회 3기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교회를 옮길 때입니다.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면 그것도 너무 힘들고요.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옮기면 그것도 너무 힘들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선한 의도 때문이건 아니면 잘못된 모습 때문이건 여하튼 마귀는 그걸 사용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선하게 대해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옮기고 이런 건 배신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배신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인가? 바로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앉아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부른 것은 아닐까? 오늘 차를 한 잔 같이 하자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사용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이걸 통해서 다윗을 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된 것이 요나단이 했던 행동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윗에 이야기를 합니다. 쭉 다 설명을 해요. 내 아버지가 이러이러하게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내가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보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다시 찾아보고 너에게 다시 통지해 줄게. 알려줄 테니까 잘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을 합니다. 다윗을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왜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사울이 하는 행동이 잘못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여기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고 싸움터에 나갔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참 묘하게도 방금 전에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는지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참 어찌 보면 이게 참 시건방 떠는 그런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빠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요나단이 나서서 행동한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나서서 행동한 것을 놓고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도 참 묘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때에 사울이 이런 계략을 세운 것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거나 막 천사가 등장하거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다윗을 건져내셨는가?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게끔 하는 것을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팔 벗고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사울의 마음을 돌리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되었겠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차 한잔 마시기가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다윗이 또 목격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동분서주해주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험한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요나단이 있어서 요나단이 어떻게든 다윗을 살려내겠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반대 위로를 받겠죠.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내몰렸던 위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셨던 그런 방법입니다. 결국 마귀도 사람을 사용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마귀도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사용하려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6절에 보면 사울이 심경이 변화합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사울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사울이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다윗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다 듭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정말로? 아니면 혹시 바꾼 척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행하지만 사울이 바꿔먹은 고쳐먹은 제대로 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도 여하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접어두는 그만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아주 명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이 양상을 보면서 사울도 여러 마음이 또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런 양상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 권력자가 명령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 요나단과 신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왕의 신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윗과 친해요. 내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경험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윗을 도와주는 일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선을 긋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조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게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요나단을 사용하시죠. 먼저 찾아가서 먼저 노력하고 먼저 말을 꺼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곤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부탁하시죠. 너희가 가서 먼저 활동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움직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문은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드릴 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장면도 다윗이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장면은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나왔다면 요나단이 품고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겠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이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혹은 대단히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받게 된 거죠. 받아 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알면서 아 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알면서 은혜를 받는 때들도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새 그냥 누군가가 나를 위해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살아온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항상 아 내가 기도했으니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다윗이 고백해야 되는 그런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참 살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울 같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앞부분에 또 사울, 지금도 사울, 이제 이번 주 내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걸 만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여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돕는 손길이 되고 이렇게 쓰임받고 또 은혜를 받는 성도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모점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기를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받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길 잃은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맬 때에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조차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할 때에 또 나를 등지려고 할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한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료들, 친구들 또한 붙여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하여 귀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